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만큼 성숙해야 됩니다. 10년 예수님을 믿은 사람과 15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그만큼 자라나야 되죠. 근데 왜 우리가 잘 자라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 속에 상처 입은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겉은 보면 어른인데 속에는 내면에는 어린 아이가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린 아이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싶어도 맺힐 수가 없는 것이죠. 겉으로는 알면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내 안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또 다른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적인 어린 아기는 편안한 사람,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간혹 많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알고 보면은 네 사람이 결혼을 하는 것이죠. 두 사람의 성인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두 사람의 내적인 자아, 이 네 사람이 결혼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적인 자아는 결혼이라고 하는 이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다닙니다. 투정도 부리고 옹졸함도 내어 보이고 분노도 시하고 이기심도 보이고 무례함도 보이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결혼 생활은 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네 사람이 수없이 부딪히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원래 이 물질적인 세계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은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은 꽃이 나고 피고 열매가 맺죠. 사람은 태어나서 청소년기를 거치고 청년기를 거치고 어른이 되고 그 다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이클 속에서 시간만 지나가면은 변화가 일어납니다만은 우리의 내면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면 세계는 자라나다가도 딱 멈춰버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은 90세가 된 노인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어린 아기가 들어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자라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내면 세계도 자라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게 그렇지가 않죠. 물론 우리 내면 세계도 성장을 합니다.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면은 사랑과 관심과 배려 속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어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부모님이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고 배려를 받고 인정을 받고 오래 참아주는 것을 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 세계가 조금씩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심각한 상처를 받으면은 거기에 딱 머물러 버립니다.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은 살인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거기에서 멈추어 버립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 있든지 도망을 다니든지 그 사람의 가슴 속에는 딱 그 순간이 머물러 있는 거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의 정서는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중에 잊혀진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어릴 때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다든지 어릴 때 극도의 공포적인 그러한 일들을 만났다든지 충격을 받으면은 그 자리에 일단 우리의 내면 세계는 멈추어 버리고 계속해서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어른이지만은 대화를 좀 나누어 보고 조금 생활을 해보면은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은 유치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써도 열매를 맺힐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그 열매는 성숙해야만 맺힐 수가 있는 그런 열매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애를 쓴다고 해서 맺힐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걸을 수 있지만은 사람은 태어나면은 아주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쳐다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씩 조금씩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것인데 그래서 가정을 가리켜서 사람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부모는 아주 건강한 자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부모님의 이해를 받으면서 부모님의 그 예절과 관용 이와 같은 것을 보고 익히면서 그와 같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만드는 가정에 그 기능이 깨어져 버린 가정도 있습니다. 역기능이라고 그러죠. 기능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뚜껑을 열고 들어가서 보면은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부모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술 취해서 소리를 지르고 구타를 하고 가정이 무서워서 법을 떨고 있는 그런 가정들, 일 중독자 부모도 있습니다. 가정은 내팽겨치고 오로지 일에만 매달려 있는 도박하는 부모, 외도함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는 부모, 어릴 적에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상처를 받은 아이들 마음 속에 어린아이가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율법적으로 너무나 엄격한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무서워서 말도 잘하지 못하고 벌벌 떨어야만 하는 어린 시절을 보낸 아이들 마음속에도 이러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가정에 들어갈 때 불이 다 항상 꺼져 있어서 정적이 흐르는 가정, 아이는 들어갈 때 상처를 받는 것이죠. 폭력과 혹은 관계가 단절된 가정이 있습니다. 같이 살고는 있지만은 냉기류가 흐르는 이 정서적인 이혼을 하고 있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죠. 부모가 사랑이 없어서 의무적으로 살고 있는 그 가정에 있는 아이들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 아이는 시간이 흘러가면 몸은 커집니다만은 그 내면에 있는 세계는 여전히 어린 아이가 내재가 되어 있어서 사회생활하는 것도 힘들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배려를 받아야 되고 관용을 베풀어 주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될 청년들은요 태어날 아기를 정말로 귀한 줄로 여겨야 됩니다. 상처를 주어서는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적 아이가 내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히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안 돼요. 안 받아들여집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가슴 속에서 도무지 맺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순간 되는 것 같은데 또 조금 지나고 나면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 버리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메시아가 즉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이 깨어져 버린 사람을 고쳐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음을 가리켜서 그릇이라고 그럽니다. 이 그릇이 깨어져 버리면은 사랑을 부어주어도 배려를 해주어도 그걸 제대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 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깨어져 있기 때문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를 치료해 주겠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그의 이름은 기묘사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다른 별명들입니다. 기묘사 놀라운 분이라는 뜻이죠. 모사 모사는요 카운셀링 셀들을 말합니다. 상담자를 말합니다. 상처 입은 자라나지 않는 자꾸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 신앙이 머물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상담자로 오셨습니다. 상처 입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상담하시면서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정상적으로 자라난 사람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가 다 이 상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곁에 서셔서 상담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가 있죠.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하나하나 제거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부모의 슬화를 떠나죠. 집을 떠나고 부모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집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습니다. 그 집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은 지금도 나를 구속하고 있죠. 그래서 내 감정을, 내 의지를, 내 인격을 그것들이 지배를 하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도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분노가 치솟아 올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지레 겁먹고 도망을 간다고 그랬죠. 그 마음이 불안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게 있어서 그래요. 그 뭔가가 안에 상처가 있으면은 가만히 있어도 이게 쿵딱쿵딱거리고 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결별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사람과 화해를 해야 되고 그 상처에서 결별을, 이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다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그 사람과 화해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죠.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했던 과정이 바로 그의 과거의 그 아픈 쓰라린 그것을 직면하도록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죠. 이별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내 과거로 가는 다리를 놓도록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그곳으로 가서 내가 직면하기 싫어했던 바로 그 사건을 직면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이별을 하도록 하죠. 더 이상 나의 발목을 붙잡지 못하도록 그 족쇄를 풀어버리는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상담을 받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셔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주님과 1대1로 직면하고 주님께서 다리를 놓아주실 때 그곳에 순종하면서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 사람을 내 속에서 만나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주목해서 보신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를 왜 주목해서 보셨냐 하면 불과 며칠 전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만약에 저 예수를 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렇게 하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 그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자신을 발견을 했던 한 순간 충격을 받았죠. 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안에서 구타를 당하고 있었죠. 뺨을 맞고 있었고 주먹으로 뺨을 맞고 있었고 온갖 모욕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도 아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너도 저 사람 예수 알지? 그랬을 때 베드로가 본능적으로 나 모른다고. 근데 두 번째 물어볼 때는 의식을 찾았을 겁니다. 같이 있는 걸 내가 봤는데 나 진짜로 모른다고. 추운 날씨였습니다. 숯불이 타고 있었고 그 빨간 불 앞에서 손을 쬐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던 것입니다.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죠.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순간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온갖 수욕을 당하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죄는 내가 만약에 상대방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면은 상대방도 피해를 입지만 상처를 입지만은 폭력을 행사했던 이 사람도 사실은 마음속에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폭행을 한 사람도 온전한 건 아니죠. 상처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가해자나 피해자나 마찬가지로 상처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가해자입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고 가해자죠. 그러나 가해자이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상처가 깊이 배겼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저분의 제자인가? 나는 이제 고개를 들고 저분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만약에 이 베드로가 이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사역을 감당을 했더라면 그는 건강한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의 가슴 속에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 소리 하나가 있었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이다. 부인한 사람이다. 나는 비급한 놈이다. 나는 그런 놈이다. 그 마음이요, 베드로를 끊임없이 찌르게 될 것입니다. 이 내면의 소리 때문에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평생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 때문에 만나는 사람 앞에 당당하지 못했을 것이고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초대교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상담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어떻게 치유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상처 입은 베드로를 치유하시는, 일부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치유해 주시는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베드로에게 과거로 가는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배신했던 그 현장 속으로 베드로를 끌고 가시는 것이죠. 함께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베드로의 발목을 붙들고 자꾸만 짓누르고 있는 그것을 제거를 해주십니다. 그날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바닷가에 서 있던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얘들아 물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던져보라고, 그러면은 물고기를 잡을 것이라고. 그래서 물고기를,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순간 옛날에 있었던 장면이 갑자기 제자들 가슴속에 떠올랐습니다.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날 밤도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찢어질 듯이 고기가 잡혔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데리고 과거 여행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장면을, 옛날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장면을 떠올리니까 그 사건 속에서 도무지 잊어버릴 수 없는 말 한마디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은 그 물고기가 많이 잡힌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건이 가슴속에 딱 떠올랐습니다. 근데 그때의 장면과 지금의 장면에 딱 오버랩 된다고 그러죠. 겹쳐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했던 말이 떠오르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이 지금 누구인지를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놓아두신 다리 위에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장면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지금까지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베드로의 가슴 속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정면적으로 거기에 직면하도록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급하게 겉옷을 주워입고 물에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헤엄을 쳐서 나왔습니다. 바닷가에 딱 나왔는데요,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가 보고 싶지 않은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숯불이죠. 쳐다보기 싫었던 장면이 숯불입니다. 그의 기억 속에 숯불 가에서 예수님을 배신했고 저주했고 맹세했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과거로 다리를 놓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를 고치기 위해서는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직면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그 현장에 빨간 숯불이 있었습니다. 떠올리기 싫은 장소이자 애써 자꾸만 외면하고 싶었던 장소가 바로 그 장소인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장소 숯불을 만들어 놓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 하시지 않으셨지만은 베드로를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대신에 숯불 위에 배고픈 베드로를 위해서 상처 입은 베드로를 위해서 떡과 생선을 그기 위해 올려놓으셨습니다. 사랑이죠. 배신했던 그 자리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랑을 눈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세 번 예수님을 배신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딱 세 번 물어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므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 순간에 자신했던 말이 아마 떠올랐을 것입니다. 모른다고 부인한 이후에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에 죄스럽고 부끄럽고 밤마다 눈을 감으면 그의 마음속을 자꾸만 두들겼던 힘들겠던 말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그 생각이 자꾸만 자기를 짓누르면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 못하죠. 이제는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말씀을 하시죠. 다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다시금 세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실추했던 과거의 모습을 다시금 치료해주는 과정이죠. 베드로야, 너나 사랑하니? 그러면 됐다. 내가 너 용서한다. 너는 내 양을 먹여다오.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가 베드로의 발목을 붙잡고 있던 그 가슴을 누르던 그 모든 상처들을요 아주 부드럽게 다 제거를 해버리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방법을 잘 보십시오. 과거로 함께 걸어가셔서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것을 씻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요한복음 21장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배신자인데 주님을 저주한 인생인데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상처는 끊임없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책감,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를 예수님께서 치료를 해주시면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그 이후로 너무나도 당당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베드로는 이 순간부터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는 1대1로 하나님과 직면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개인이 해야만 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어린 아이는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중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죠? 내 이웃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부부 사이죠. 가장 가까운 이웃은 자녀죠. 부모죠. 우리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치료가 안 되면요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상처를 계속해서 주는 겁니다. 고통을 계속해서 가하는 것이죠.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들을 파괴시키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9편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나의 숨은 허물에서 하나님 나를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내 허물을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그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과거로 가서 우리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을 치료해 줄 수 없습니다. 인도는 해 줄 수 있습니다. 뭐 보여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진단은 해 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근본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과거로 직면해서 가기 쉽지 않습니다만은,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현재도 살아계시고 미래도 살아계시고 시간이 언제나 현재이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상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로 우리를 그대로 직면하도록 인도를 해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성숙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낳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골방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과 1대1로 직면을 해야 됩니다. 치료자이신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누구도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셔야 되고, 이 일이 되고 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성숙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 내면 세계 속에 붙어있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수한 그림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고 제거해 나가시면은 이상하게도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넘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해방감과 자유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러실 겁니다. 그게 딱 직면하게 하시면서, 과거에 직면하게 하시면서, 얘야, 너에게 상처를 주었던 아버지, 너에게 상처를 주었던 어머니, 이제 용서하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평생 그 앞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주저앉아 있는 그 어린 아이와 같은 나를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꼭 안아주시면서, 야, 이제 아버지를 용서해라. 이제 어머니를 용서해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붙어있는 상처를 하나씩 제거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웃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그 상처들, 내적 아이와 결별을 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을 닮은 성인으로 우리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수술입니다. 이 수술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서 우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조용한 골방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과 1대1로 마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림도 보여주시면서, 그 사람, 얘야, 그 사람, 그 사람 이제 용서해야 되지 않겠니? 그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때 잡고 있던 끈을 놓으셔야 돼요. 끝까지 그거 붙들고 안 됩니다. 그럼 다음 기회로 또 넘기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수술하실 수 있도록 내가 잡고 있는 끈을 딱 내려놓고 주님에게 나를 딱 맡기면서,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씻어냅니다. 눈물을 주시면서 다 씻어내시죠. 거기에서부터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거기에서부터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직면하는 그런 시간을 꼭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괜히 그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홀로 있을 때에 은밀한 중에 네 속에 들어있는 그거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죠. 은밀한 중에 감추어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그래야 네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시고 치료함을 받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혀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